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7개 나라 국민의 입국과 전체적인 난민 수용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서 미국 항소법원도 집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지난 금요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법무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은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애틀 법원은 지난 3일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으며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시 살려달라고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측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두 나라는 물론 관련 모든 국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인근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마치고 어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이 과거 연합훈련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국군 부사관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 당국이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VOA와의 통화에서 매티스 미 국무장관이 만나고 싶어하는 정하사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날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1973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 당시 해병대 소위와 같이 훈련을 하면서 도움을 줬던 정하사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당시 하사로 근무했다면 지금은 65세에서 75세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하사 간 학교 기수로는 46기에서 93기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목요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과거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때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해병대 정하사가 김치 등을 나에게 갖다 주면서 많이 도와줬다면서 오늘의 내가 있는데 큰 도움을 준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장관은 해병대는 물론 육해 공군 등 전체 미군 장병의 폭넓은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첫 국방수장으로 지명된 매티스 장관을 위해서 미 의회는 군의 문민통치 원칙에 따라 전역 후 7년간 국방장관을 맡을 수 없는 법규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인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타우르미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어제 통화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 테러 집단을 격퇴하는 일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도 두 나라가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곳에 따라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내일은 맑겠고 모레 화요일은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눈 오는 양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1에서 5cm로 예상되고 비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 5mm 내외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지금까지 오종수가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가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관련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네, 지금 이 소리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에 이어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윤국한 기자가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출범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 분담에서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
네,
그리고 또 동맹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사실 동북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과의 동맹에 상당히 큰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의 잇따른 발언들은 아시아를 여전히 중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에 첫 방문국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이 이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중요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티스 장관이 전한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미국이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위협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전달해줬다는 거. 아울러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세 나라 간의 그 삼각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중요한 그런 현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티스 장관이 이번에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회담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 매티스 장관과 한민구 장관 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되었을까요?
네.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지난 2일 전용기편으로 한국에 도착해 3일 용산에 있는 국방부청사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크게 서너 가지 문제가 논의되거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째로 매티스 국방장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대한 방위 공약을 100% 믿어도 좋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그 한국을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이 그 증거다, 이런 얘기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한 양국은 이미 합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계획대로 올해 안에 배치하기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그 예상되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미한 연합 훈련 키리졸 훈련이죠. 이 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특히 양국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그 최첨단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도 그 같이 했고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건가 이런 점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이번에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를 연내에 분명하게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사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도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또 한민구 장관과 매티스 장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그리고 네.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도 각각 전화통화를 했었죠. 물론 그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각각 했습니다.
네.
이것이 사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에서 사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단계 막바지에 있다라고 한 그런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반응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상당한 간접점을 두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주한미군의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한국으로서는 현재 정치 권력의 공백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사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네.
지금은 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또 야당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 합의를 그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는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은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는 그 북한의 그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방어용 무기 체계인데요. 지난해 7월이죠. 그 미한 양국은 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고요. 경상도 성주에 그 사드 그 무기를 배치하기로 그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미 본토에 이미 그 네 개의 그 사드 포대가 있는데요. 이 중 한 개를 한국으로 그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올해 안에 아마 사드가 배치될 거다 이렇게 그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한 국방장관이 회담을 한 날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한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반대는 지금 날이 갈수록 사실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네.
이 국방장관이 회담한 날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견결히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입장은 변한 적이 없고 변할 리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의 기존의 입장은 그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네.
거기에서 안보 전략적인 이해관계에 침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러시아는 서울 주재 대사가 아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러시아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현재 중국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도 이런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하자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러시아 대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되면 그 광범위한 강력한 그 레이더망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그런 군사적 움직임, 특히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나라가 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바로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이유를 한국이나 미국 당국은 그동안에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민국 국방장관이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만 오로지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국방비 이제 분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이 주관 미군의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미군이 나가 있는데 다 주재국에 그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나 논의가 됐습니까?
표면으로 발표된 것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미한 국방장관은 이번에 방위비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아닌가 이런 관측이만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에 한국, 일본 이런 미군이 주둔해 있는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안보 그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언급 발언들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 어떤 그 한국의 전문가는 방위비 문제는 5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한국의 경우 갱신을 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다음 갱신할 때 그 문제를 거론해도 거론하지 않겠냐. 그래서 미 국방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서 문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자께서 한국의 한 전문가가 지금 아직 논의할 주기가 되지 않았다, 한미 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을 새롭게 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재조정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이 다른 나라들과 여러 가지 합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재협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TPP 환태평양 경제협정에 대해서는 아예 폐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새 판을 짜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은 사실 유력한 그 분석은 아닙니다.
네.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바로 조만간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를 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들은 있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그런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측에서도 일부 군 관계자들이나 국방 관계자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서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무임승차 주장을 펴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0% 한국이 떠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취임사에도 있었고요. 취임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방어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단 한국과 일본뿐만 아닙니다. 그 나토 동맹국으로 파견해 있는 미군의 그 분담과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바로 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임박한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다음 달 열리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이고요. 또 그 전략자산의 그 배치 문제 이런 점도 논의가 되는데 북한은 이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어떤지요?
네, 북한이 뭐 이번 미한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그 일관된 입장 중에 하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바로 이 미한 군사훈련을 겨냥해서 상당한 그 부정적인 입장 이런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미사일이나 혹은 또 핵실험을 한다면은 아마 이 같은 미한 군사훈련을 염두에 두고 이때를 계기로 어떤 명분을 찾아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른바 주장하는 미한 훈련이 침략 전쟁 연습 북침 준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한 군사훈련이 벌써 한 지가 그 수십 년 됩니다. 연례적이고 그 방어적인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걸 갖고 이것이 침략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 북한도 얼마 전에 그 동계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계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무슨 전혀 남침훈련이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걸 중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도 각각 면담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외교 분야까지도 약간 좀 다루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역시 이 자리에서도 그 사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됐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또 윤병세 장관 모두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매티스 장관의 입장에서는 또 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 신뢰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약간 좀 약화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방안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고요. 또 사실 최 기자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대로 이 3월 달에 키 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그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은 3월 달에 키 리졸브 연습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할 그런 분수령이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대북 스탠스 입장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한미연합훈련을 상당히 그 비난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국과 미군 당국은 이번에 오히려 그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로 네. 실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현 상황에서는 양측의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 한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또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 간의 전화통화,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방문하고 전화하고, 물론 갑자기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미국과 한국의 그 합참의장들이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으로는 1일인데요. 그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요. 미국의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이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의 그 동맹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합참의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뿌리 깊은 동맹관계와 60년 이상 두 나라 군대가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합참의장은 강력한 미한 동맹과 우정을 증진시키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통화를 그 한국합참도 확인하면서 이 의장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한 미국 학장국제력의 실행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조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3월계면은 미한 연례적인 그 합동군사훈련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쭉 일관되게 요청했던 미국의 그 전략자산,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략폭격기 이런 것을 현재 지금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괌에 두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한국에 둬서 북한의 도발에 좀 억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의회 인준을 받아서 이제 한국, 일본을 다녀가고 했는데, 또 지난 1일에는 외교정책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역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진영이 다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된 것은 인준청문회를 거쳐서 강력급이 확정된 것일 뿐이고요.
네.
안보 진영이 다 갖춰지려면 부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네,
차관보급까지,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임명을 하는 자리고 또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국무부든 국방부든 이 차관보급까지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지명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든 국무부든 실제로 대북정책의 현장사령탑은 차관보 수준이거든요.
네.
이 순서상으로 차관보급까지 말하자면 인준청문회가 이뤄져서 거기 통과해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아직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좀 과도기적 체제가 아니냐, 장관이 일부 발언하는 것은 있더라도 실무 수준에서는 아직 진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백악관이,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이 기사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 권위 있는 그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거 행정부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는 전문가들의 그 인용이 있는데요. 과거 그 백악관에 근무했던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아시아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이 신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전문가들이 모두 대북 정책 재검토 예, 그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한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으나 다수는 제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8년 임기 동안, 그리고 뭐 그 이전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북한은 차츰차츰 그 핵 개발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핵무기까지 갖게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이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토론이 있고 네. 관측들을 해왔습니다만 분명하게 컨센서스라 그럴까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이 한 가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북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도 더 강한 제재와 압박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네.
그 밖에 제3의 길,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는 말하자면 무시하고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방관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 후보 과정에서 언급했었던 햄버거를 먹으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대부분의 견해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포기하도록 확실한 제재와 압박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지배적인 그리고 유력한 관측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바로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확정지어서 나올지 이것은 아직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북한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기간 중에라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행정부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의회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열린 북한 핵 문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I personally don't think secondary sanctions are going to have an effect here. I just don't. I think it's either regime change or some other activity.
네, 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의 목소리인데요. 북한 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른바 이 세컨더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어떤 방안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늘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그 핵과 그 미사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그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지난달 31일입니다. 의회가 열자 말자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룬 건데요. 이날 제목이 그 북한 위협 대응 이런 주제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미국의 기업연구소 AIA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 회의에는 과거와 달리 좀 강경한 발언 또 강경한 그 입장들이 좀 많이들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뭐 제재를 해야 되느냐 또 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군사적 선택 그러니까 그 선제 공격이라든가 또 북한 정권 내부를 와해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들을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 이날 청문회를 주도한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적인 행동 즉 군사적 행동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청문회는 말 그대로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당이 다릅니다.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는 물론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제재를 일단 해봐야 된다. 그런 견해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이 제재 강화, 군사적 선택, 또 정권 교체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발언이 나온 배경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면서 특히나 고도화되고 있는 데에서 미국 내에서 좌절감이 커지고요. 또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사실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대화와 관련해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도 명시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로는 계속해서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미 다섯 차례를 실시하면서 이제 사실 고도화 그리고 다중화에도 성공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ICBM의 시험 단계가 마지막 절차에 있다라는 주장을 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우려를 높인 상태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의회에서는 자, 이 비핵화의 대화에 나설 그런 의지도 없고 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위협을 점점 더 더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정권교체나 선제공격, 군사적 선택이죠.
네.
아니면은 아주 북한이 그야말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이런 부분들 좀 강한 기류가 지금 의회에서는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만약에 어떤 그 군사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 정권 교체 주장을 해서 어떤 그야말로 사단이 난다고 하면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은 뭐 바다 건너 있고 결국은 남이나 북이나 피해를 보는 쪽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일 텐데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관심도 많은데 과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강한 것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 가지 그 주목할 점은 그 신임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제 공허한 수사에는 이제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한 지 2주가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매일같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뭔가를 행동에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혹시 그 군사적 공격이라든가 강경한 정책을 취하지 않겠냐 이런 그 얘기가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그 같은 강경책도 강경책이지만 대화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나설 것이고 이 군사적 행동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건데요. 어쨌든 과거와 달리 그런 심사숙고하거나 정책을 질질 끌거나 연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금 분위기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점쳐보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민간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나와서 발언했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Part of the issue is we have no embassy there. We have Sweden is a protecting power for us, but we don't.
네, 평양에 대사관을 두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서 스웨덴이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건 문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선 상당히 그 과거 국무장관이었는데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아시겠지만 클링턴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 여성으로서 국무장관이 됐었고요. 특히 그 한반도하고는 상당히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 2000년 10월이죠. 평양을 방문해서 현직 국무장관으로는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당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회담을 했고요. 이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의 최초의 그 정상회담을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평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2000년 그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클링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막바지에 그 정치적 시간이 없고 또 중동에서 그 많은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최근에 미국 연구소에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지난 그 2000년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북한과 합의에 가깝게 다가섰지만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그 같은 추세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이 상당히 지금 일종의 위기 상황인데 그럴수록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북한과 대화할 해봐야 핵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뭔가 결과가 없으니 강경한 어떤 군사적인 조치나 이런 걸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수록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바로 두 번째 입장, 북한이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올브라이트 전 장관 말고도 미국 내에서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분위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처럼 북한과의 대화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사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와 지금의 북한은 상당히 많이 다른 그 현실입니다.
네.
북한은 이후에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서 이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올브라이트 장관은 국무장관이었고 국방장관이 윌리엄 페리 장관이었습니다.
네.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페리 전 장관은 북한과 핵 동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이 대화가 잘 진행되면 평화회담까지 평화체제 전환 문제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비핵화로 가는 그런 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영변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본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과학자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최근에 기고문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때다. 대화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이것으로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신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 의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근데 제가 그때 제일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이제 아마 인터뷰가 뭐 먼저 온 세터미 선배님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2004년의 어느 날 함경북도 휘령에서
몰래 바깥 세상에 라디오를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와, 그거 진짜 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었다는 북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라디오를 계속 듣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북한을 떠나기 위한 시도는 2년 만에 이루어졌고 두만강을 건넌 지 9개월여 만에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도 솔직히 안심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안 풀리는데 일단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정말 많이 긴장이 풀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 귀 기울이던 그 청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치기공사라고 하셨어요?
네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예쁘고 튼튼한 치아를 만들어주는 4년 차의 치기공사로 서울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12년 살아보니 한국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아, 굉장히 좋은 나라죠. 네, 굉장히 좋고 노력하면 또 꿈이 있다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귀의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휘령에서 온 치기공사 김희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생활 12년 차의 김휘재 씨. 젊어고상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답니다.
아, 20대는 솔직히 두려움도 많았고 금방 왔으니까 모든 것에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까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30대는 조금 더 여유롭고 그러니까 뭐 생활적으로나 이런 게 안정이 되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고생, 마음고생도 숱하게 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만약에 나이가 들면은 이런 남북관계에 있어서 제가 또 그 어떤 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게 하나의 꿈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꿈이고 또 뭔가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또 해보고 싶어요.
한국과 고향 땅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김휘재 씨. 꿈이 있어서 꿈을 쫓아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왔다는 김휘재 씨와의 인터뷰는 중국을 다녀온 친구에게서 얻었다는 작은 녹음기 이야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2004년도 예,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같은 동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마 중국을 좀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작은 그 카세트 뭐 북한에서는 녹음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라디오가 있었어요.
이리저리 다이얼을 돌리다가 우연히 잡힌 조선말 방송.
아, 공감이 안 갔습니다. 모든 거는 아 거기서 그냥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또 제가 지금 그쪽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랑 또 밖에서 보는 삶이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들리지도 않았고 내용도 생소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듣는데도 애를 써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라디오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서는 북한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라고 제일 잘 살고 부러울 것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옆에 있는 중국만 봐도 엄청 부러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자라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못했지만 라디오는 밤마다 휘재 씨의 품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몰래 이제 저녁마다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KBS라든가 VOA 같은 방송을 듣게 됐죠. 거기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실상을 어찌 보면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라디오 방송, 특히 남조선에서 보내는 방송을 듣다가 들켜서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횡횡하던 때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휘재 씨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남방송을 들어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케이스가 많았대요. 그건 저희 아버님한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그런 걸 들으면 안 된다. 그거를 들으면 3대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알고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인민군 입대를 1년 미루어 두었던 휘재 씨. 여유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혼자만의 시간에 이미 라디오를 친구로 삼았던 때였습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는가 봐요. 약간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학교는 그 어떠한 조직과 틀에 갇혀 있었다면 사회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접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라디오를 받았는데 듣고 싶더라고요. 뭔가 두려움보다는 그 호기심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장마당에서도 몰래 구해서 봤던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도 있었지만 볼 수는 없고 듣기만 해야 했던 라디오가 휘재 씨 마음을 더 휘저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라디오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뭐 DVD나 이런 것도 여러 번 보긴 했는데요. 영화는 라디오랑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라디오는 영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영화는 그냥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듣기 때문에 큰 상상이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북한을 탈출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라디오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저 멀리 다른 세상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휘재 씨의 몸은 캄캄한 이불 속이 움직일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저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느낌. 그때 자유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자유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거의 아 이게 원래 우리가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를 이렇게 꿈을 꾸게 되고 또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동경 이런 것도 막 생각하게 되고 저런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도 꿨습니다. 한국당에 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쫓기면 숨막히게 뛰어다녔고 눈을 뜨면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꿈을 깼다는 것이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라디오를 듣고 저는 그거를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거는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저기는 저렇게 살고 있다. 근데 현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에, 그리고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한국에 오는 꿈. 정말 이게 우리가 막 꿈을 꾸면은 가끔은 현실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꿨습니다. 예, 그래서 막 꿈을 꾸다가 중국에 막 중국에서 예, 체포되는 꿈도 막 꾸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마 여기 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꿈꾸고 막 그랬던 것이 예, 현실로 왔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격스러웠죠.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꺼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 어머님은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좀 약간 특별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라디오도 어머니께만 몰래 이렇게 들려드린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가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하셨어요.
중국에는 이모님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역시 숨어 사는 형편이었지만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 중국 땅까지 1km 남짓 거리에 있는 두만 강가로 도강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원래 2005년 봄에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좀 그 브로커가 이제 일이 잘 안 돼서 못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다른 브로커가 강만 넘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강을 넘게 된 거죠. 그러고 제가 중국에서 그래도 몇 달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저 이모님이 제가 오기 2004년도 그때 중국에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아 내가 중국에 살고 있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이제 이모한테 찾아가는 거다. 거기 가서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갈 방법을 생각해보자. 북한에서는 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살얼음 같았지만 라디오도 마음껏 들을 수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지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면서 실력이 있다는 브로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향집에 있던 3살 위 누나도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생활 12년차의 치기공사.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김희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